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음성, 권능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이어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오늘까지 이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음사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던지 감옥에서 나가든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장 큰 마음의 소원과 열망은 오직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못 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매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매여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데오빌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자들, 모든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 사도 바울의 의도를 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골로새 성도들이, 즉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함께 복음 사역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복음 사역이란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사역이란 그저 목사의 사역, 장로의 사역, 집사의 사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뤄가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함께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교회의 사역,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고 골로새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었지만 다 같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각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현실들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 이 기도를 하며 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달라도요 같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그리고 열망은 같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것. 이 교회나 각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처지 어떤 현실에 있든지 끝까지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열망.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죽을 육체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고 우리 같은 죄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대우빌로 장로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세례 요한의 고백 살펴보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고 죽고 세상에서 망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공해서 잘 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 성도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쇠하고 망한다고 해도 예수님만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이란 없습니다. 감옥도, 병도, 가난도, 죽음도 그 밖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둘 수 있는 문이란 없다는 거죠. 그 문은 사실 누가 만드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처지와 형편이 먼저 더 나아져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들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문들이 열려야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부터 열려야 될까요? 스스로 그러한 문들을 만들어 놓고 갇혀 있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문부터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려는 열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도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봄으로써 아픈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인내함으로써 부요한 자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들므로써 그리고 그 부요함으로 필요에 있는 자들을 채워줌으로써 가난한 자라면 예수님의 주신 천국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기쁘게 바라봄으로써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된 것으로 기뻐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함으로써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곧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각각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이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열망이 있다면 사실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여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죽거나 살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열망이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열망이 없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삶만 바라보고 자기의 세상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만 세상 정욕을 찾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열망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며 해줘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에서 생겨날까요? 내가 예수님만이 내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기독교는 절대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그런 열망이 없다는 소리는 그만큼 예수님이 기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다는 증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천국의 그 크신 축복을 알고 기쁨과 감사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 안에 매여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다고 해도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나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요. 아니 그럴 기회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에 참여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여기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기도가 알려주는 놀라운 현실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뭔가 구원 역사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다른 백성들을 위해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자들, 주로 어떤 자들이었나요? 주로 구약에서는 성도들마다 차별이 있었죠. 그냥 백성들이 있었고 좀 더 거룩한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보다 거룩한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대제사장, 하나님 백성된 현실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자들은 더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자들, 특별히 구약에서는 새 직분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중보해주며 제사를 드려줄 것을 구했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와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때로 왕들도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봉헌될 때에 솔로몬 왕이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을 선포해야 했을 때,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어떤 때는 왕들까지도 선지자들에게 자신과 하나님 왕국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습도 나와요. 물론 예외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기도는 주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가장 높고 거룩한 직분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선지자 모세가 아론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 죄를 범했을 때에 중보하여 기도를 해주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들의 부르심이 가장 높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중보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까지 전했던 자들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회까지 참여되어 하나님의 뜻을 품도록 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가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생각나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거룩한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이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변화되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선지자는 가장 높고 크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제사장과 왕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선지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말씀 사역을 맡기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의 사도의 직분이 구약의 선지자 직분보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세보다 더 못하고 덜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가 옛 언약을 대표하는 직분이었다면 사도는 새 언약을 대표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영광은 예수님과 사도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영광에 비할 수 없고, 구약의 모세의 선지자 직분이 가장 큰 영광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영광,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로, 한 예로 뭘 보여주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이 났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이 났을지라도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사라질 영광의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다시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왜?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 신약의 새 언약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을 영광, 그 영광을 구약이 가리키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제가 읽을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치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문이라는 것은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십계명 돌판으로 대표되는 율법,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시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성령님이 오신 후에 영의 직분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시고,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었고 정죄하는 의문의 직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절대 비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세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이 사도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다 똑같이 천국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얼마만큼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골로새 성도들,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같이 상종도 할 수 없었던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이방인들까지도 기도를 부탁하는 가장 높고 거룩하고 존귀한 천국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똑같이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까지 함께 참여하여 사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너무나 높고 존귀한 자들로 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누구의 위치와 영광에까지 높여주신 걸까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위치와 영광에까지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높고 존귀한 영광을 누리시며 그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가장 높고 존귀하고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꾸짖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느 위치까지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위치로까지 불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산상수훈, 즉 천국이 왔다는 것을 전해주시는 산상수훈 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그때의 그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일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아들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되는 현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 대표와 중보자로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중보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중보 기도란 오로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기도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의 현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천국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 형제들을 향한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며 이 복된 현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를 부탁할 때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기도를 이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골로새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뤄주신 그 복된 현실을 알려주시며 그 현실을 함께 증거하며 함께 참여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천국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 같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이 기도가 알려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구약에서 모세나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연결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구약의 모세나 사무엘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의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한 곳을 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5장. 구약의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1074페이지 예. 제레미야 chapter 15 verse 1 and 2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쓸 당시의 상황이 어땠죠?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지금 남유다마저도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을 때 썼던 선지서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하게 했을 때에 썼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그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여 중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해도 모세와 사무엘이 그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와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구약의 기도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보자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구약의 가장 존귀하고 높고 영광스러웠던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시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새언약으로 오면 어떨까요?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때가 있을까요? 그러한 때는 없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그러한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듣지 않으시는 때가 결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까지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기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새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중보하며 들으시는 기도를 절코 금하시는 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항상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그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되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금하시는 적이 없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며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거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때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영광과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나 사무엘보다도 더 큰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특권,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에 힘입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고 기쁘고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내 형제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모든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의 사역이 이어져오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나 교회의 사역,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잘났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항상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증거해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치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전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더욱 모든 성도 안에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로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자신을 바라보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과 사랑의 천국 교제를 나누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치리로서 죄를 다뤄주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으로 부르신 목사들, 장로들, 집사님, 그리고 이러한 직분자로 예비하신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계신 성도들 늘 돌아보시고 정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그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문을 늘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 들어가는 날에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던 바가 완전히 다 이루어져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 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기도가 다 뭘로 바뀔까요? 찬송으로 바뀔 겁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이러한 기도로서 깨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기도에까지 참여하여 이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향한 열망 그리고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가득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서신 채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를